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6일 토요일입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저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우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과 구약 아모스서입니다.
5장. 나는 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글이 쓰인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일곱 개의 도장을 찍어 봉에 놓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봉인들을 떼고 두루마리를 열 만한 이가 누구냐? 그러나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속에도 두루마리를 열거나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두루마리를 열거나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아무도 찾을 수 없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때의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유다 가문에서 나온 사자하고 다윗의 위대한 후손이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일곱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여실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 앞 한가운데에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네 생물과 장로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죽임을 당한 적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분께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습니다. 그 일곱 뿔과 눈은 온 땅에 내보낸 하나님의 일곱 영들입니다. 그 어린 양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다가가서 그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였을 때 네 생물과 스물네 장로들은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각기 하프를 가졌고 향이 가득 들어있는 금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당신은 죽임을 당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당신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한 왕국으로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나는 또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큰 소리로 노래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영예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내 생물이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Cause build my mansion.
Jesus, and tell the angels I'm coming home. It doesn't matter who lives around me, just so my mansion sits near the throne.
아모스서 제6장. 너희는 망한다.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는 으뜸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아,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서 살펴보아라. 거기에서 다시 큰 성읍 하마스로 가보아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사는 가드로도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너희보다 더 강하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 것보다 더 넓으냐? 너희는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 너희는 망한다. 상아 침상에 누우며 알라그자에서 지지게 캐며 양떼에서 골라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거문고 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놀이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를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주 하나님이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때에 가서는 비록 한 집에 열 사람이 남아있다고 하여도 끝내 모두 죽을 것이다. 시체들을 불살라 장례를 치르는 친척이 와서 그 집에서 시체들을 내가면서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아직 시체가 더 있느냐고 물으면 남아있는 그 사람이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친척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나 주가 명한다. 큰 집은 허물어져서 산산조각나고 작은 집은 부서져서 박살날 것이다. 말들이 바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사람의 소를 부려 바다를 갈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었다. 너희가 로드바를 점령하였다고 기뻐하며 가르나임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가문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겠다. 만군의 하나님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개울이 이르는 온 지역에서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요즘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은 사실 불안하기 이를 데 없고 기쁨보다는 근심이 압도하는 상황을 삽니다. 그러나 삶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서 17장 22절에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신경성이라는 무슨 질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기쁨을 잃어버린 생활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기쁨으로 음식을 먹으면 소화액이 잘 분비되어서 소화가 잘 되겠지만 역시 소화가 안 되는 것도 기쁨이 적어서일 겁니다. 기쁜 가운데 젖을 물린다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것입니다. 아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이 짜진다고 합니다. 가축들도 스트레스보다는 음악을 틀어주면 달걀이나 우유 생산이 훨씬 증가한다는 임상학적인 보고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이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삶은 삭막한 삶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잃지 않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기도 그분의 오심은 필연적입니다. 세상의 어떤 변화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드는 우리들이라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에 관계없이 거기에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낙심치 말고 기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를 말하고 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묻혀 있으면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기쁨을 거두어가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 앞에 기쁨을 볼 수 없도록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나 질병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만이라도 먼저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육이 무한한 자유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생명력을 누릴 때 비로소 형제들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4절에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시나 자신의 상태에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면 삶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5절에 여유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은 신앙의 열쇠와 같아서 역시 뒤에서 연결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인 기쁨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은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나 훌륭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좋은 말씀 들려주시려고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늘진 인생들에게 기쁨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화로부터 오는 기쁨은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는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작곡가 하이든이 있습니다. 그는 작곡하는 음악들이 모두가 기쁨에 차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곡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뛰게 하시는데 내 음악이 기쁨에 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펜을 움직이시는데 내 펜이 기쁨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에게서 슬픈 음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음악가다운 그런 고백을 듣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으로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기쁨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 때문에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늘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값 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기쁨이 샘솟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기쁨을 지속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가능할 겁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에 너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추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너의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비극적인 불순종의 삶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기쁨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죄사함 받은 감격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것은 개역 한글판에서 읽는 내용입니다. 마음의 죄악을 품고서는 언제나 불안할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숨었던 것은 죄의 형벌의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잠언서 28장 1절에 지혜의 왕 솔로몬은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2절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평안을 끼친다는 말씀을 기쁨으로 바꿔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기쁨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기쁨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사랑하면 기쁨이 옵니다. 청춘 남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는 언제나 기쁨이 충만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좋고 함께 소나기를 맞아도 즐거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찬가지의 반응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인 기쁨으로 사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서 15장 13절입니다. 기쁨으로 젖을 먹으면 마음이 기쁘면 소화도 공부도 일의 능률도 또 담대해지고 확신이 생깁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도다. 시편 107편 30절에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기도해 봅시다 라고 애매하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자연히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려울지라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도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대부분의 불안이란 쓸데없는 걱정에 지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오히려 고난을 기도로 소화하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기쁨이 아니라 싸움이 아브라함의 집을 휩쓸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이삭, 즉 웃음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는 사실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웃에게도 하나님께도 좋은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구약 39권을 율법, 유대인의 역사,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합니다. 이번 시간은 그 가운데서도 시가서와 선지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가서를 가르쳐 히브리 문학 혹은 시문학서라고 하는데요. 이 시문학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사를 말합니다. 히브리 시의 특징은 박자나 운율보다는 리듬에 있습니다. 이 특징이 시문학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저자입니다. 150편의 시편 가운데 7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73편 외에도 그와 비슷한 다른 여러 개의 시편도 다윗의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문학서 가운데 욥기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욥기에는 욥이라는 의인이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건강까지 잃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대부분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죄의 결과임을 확신시키려고 하는 욥의 친구들과 당사자인 욥 사이에 일어나는 논쟁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욥은 끝까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결국 전에 소유했던 것보다 갑절이나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책 가운데 하나가 시편일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구약 시편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영어로 삶, P-S-A-L-M, 삶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찬양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150편의 시편 가운데는 찬송 가사에도 인용되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줄교 부르고 있는 시편도 있습니다. 시편은 원래 다섯 권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현재는 한 책으로 묶여졌습니다. 시편 23편은 성경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17편은 가장 짧지만 성경의 맨 중간에 있는 장이고 시편 119편은 176절이나 되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썼고 잠언은 중년기 때, 전도서는 그의 말년에 썼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아가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당수 우리에게 익숙해서 생활의 지침이 되어줍니다. 전도서에는 성경에서 가장 염세적인 사상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솔로몬이 행복을 찾으려고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한 후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구절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는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구약에는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했을 때, 즉 어지러운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제사장이었고 일부는 왕족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었고 때로는 상징과 비유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나무의 줄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자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 관한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옵니다. 모든 선지자가 다 책을 쓴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는 유명한 선지자지만 우리에게 어떤 책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현재의 사실보다는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들에 대해 더 많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쓴 책에 어느 정도 역사도 들어있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가 더욱 강조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실린 대부분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은 말할 것도 없고 장차 니느웨 성과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도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점,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17권의 선지서 가운데 9권의 선지서는 남방 유다 민족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리고 2개는 북방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4개는 남방 유다 근방에 있는 이웃 나라에 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들은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타락한 나라들에게 만약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하리라는 경고를 담은 책들입니다. 이 책들에는 유대민족이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그 가운데 남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남은 자 가운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신다는 주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세우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나라가 잠정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구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대선지서의 저자 가운데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예언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연대를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서 53장은 그리스도를 예언한 가장 아름다운 장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그가 쓴 에가서라는 책 이름 자체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나라가 회개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설교했으며 그 결과 투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곳에서 예언한 사람들입니다. 예스겔이 쓴 책은 매우 상징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 하나였는데 나중에 바벨론 정부에서 매우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가 쓴 책의 대부분은 역사적인 것이지만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참고로 페르시아를 개역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부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 민족에게 회개하라고 예언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라는 성이 회개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전한 말을 듣고 니느웨 성이 처음에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50년 후에 하나님이 그 성에 나훔 선지자를 다시 보내 죄를 회개하도록 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결과 이번에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바다 선지자는 사해 동남쪽에 위치한 에돔을 향해 예언했는데 이 오바다서는 구약에서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입니다.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철저하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호세와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 왕국의 타락을 경고했습니다. 아모스는 목자였는데 그는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와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의 아내가 자기에게 불신실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으로 가늠한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스바냐와 미가 선지자는 유다 민족에게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의 죄악을 책망했습니다. 스바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예언했고,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다 민족의 바벨론 포로생활 초기에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하박국서의 주제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유대인을 격려하도록 보냄받은 선지자들입니다. 스가랴서는 메시아에 대해 강력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은 30에 팔릴 것이라는 예언도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유대인들의 헛된 예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리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말라기서로 그 끝을 맺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맘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치실 병이 아주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에게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처한 상황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 마음을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북한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그들을 억압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